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병대 시설을 25일 공습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이라크에서 발생한 로켓 공격에 대응해 공습을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과 연합군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번에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공습에서 시리아 동부 국경 지역에 친이란 민병대 시설 다수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습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나 사상자 발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살만 빌 압둘라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통화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인권과 법치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기 살해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살만 국왕과 통화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비판적이었던 카쇼기는 지난 2018년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간 뒤 실종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5천만 회 접종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을수록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 계획이 없는 등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물려준 혼란에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상태에서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25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사가 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일반 냉동 보관을 허용했습니다. FDA는 화이자 백신의 극저온 냉동고 대신 일반 냉동고에 2주 동안 보관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미 정부 당국의 백신의 극저온 냉동 보관 규정을 완화해 약국 냉동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FDA 측은 이번 조처로 화이자 백신의 보관과 유통에 따른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곳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주요 20개국 G20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25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난한 국가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행동과 다자주의 정책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국을 비난하려는 미국의 압력을 승인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번 주 국제원자력기구의 협력을 제안하고 지난 2015년 주요 강대국들과 맺은 핵합의에 따른 추가 사찰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2018년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미국의 제재 복원에 대한 이란의 조치 중 가장 최근에 이뤄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이란 정부는 핵합의 복귀와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서로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내달 1일부터 타이완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세청은 26일 지난해부터 수입한 타이완산 파인애플에서 유해 생물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해 생물들이 중국의 농업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입 금지가 중국 당국의 정상적인 조치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면 안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 기기를 젊은 사람들 것이라고만 생각해왔던 노인들이 인터넷 사용법을 배워서 온라인 세상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노인들은 바이러스에 취약하니까 안전한 집이나 시설에 머물러 있기를 권장받았었는데요. 아무리 위험해도 의식주에 필요한 물건들은 누군가는 나가서 사와야 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직접 인터넷 온라인 쇼핑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살 이상 인구의 온라인 쇼핑이 2019년에 비해서 60%나 늘었답니다. 한 달 평균 187달러를 썼다는 건데, 물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선 여전히 적은 편이지만 그 상승세가 상당히 빠릅니다.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 또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과 화상통화도 하고, 물론 이 컴퓨터 자판처럼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만지듯이 두드려야 하는 아이패드 같은 판형 컴퓨터 만지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만, 손녀를 위해서 인터넷으로 장난감 피아노도 사고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 보내서 우리 할머니 멋지다, 할아버지 멋지다 이런 찬사를 받는 일도 새로운 배움으로 인한 즐거움과 보람이랍니다. 뭐든 직접 가서 보고 사서 쓰는 것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온라인 세상을 경험하니 어떠냐고 물었는데요. 대답이 아주 짧고 굵습니다. 와우 느낌이라고 했다네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백신 보급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고 함경도 동해안 일부 지역은 흐리고, 새벽부터 낮 사이에 5mm 미만의 비나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장진이 가장 춥습니다. 영하 16도, 강원도 장전은 영상 1도에서 시작하고, 낮 최고기온 가장 낮은 곳이 선봉입니다. 영상 2도, 개성은 영상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도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13도,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시작돼서 영상 9도까지 오릅니다. 개성 0도에서 영상 14도, 원산 0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청진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베트남 국경지대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소식, 또 벨라루스 법원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 사람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미국이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시설 공습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25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날 저녁에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병대 시설에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이 시리아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이유가 뭡니까?
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공습은 최근 이라크에서 자주 발생한 미군과 연합군에 대한 공격의 대응 차원에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과 연합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도 이라크 내 미군과 연합군이 공격을 당했다 이 소식이 있었죠.
네, 지난 22일에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그린존 지역이 로켓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린존은 이 각국 외교 공관 그리고 이라크 정부 청사가 있는 고도의 경비 구역인데요. 이날 여러 발의 로켓이 발사됐는데 그 가운데 한 발은 미국 대사관 건물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까?
사상자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재산 피해는 있었습니다. 이 그린존 공격 일주일 전에는 이라크 북부 이 쿠르드족 자치 지역 에르빌에 있는 미군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당했는데요. 이때는 민간인 한 명이 사망하고 미군 한 명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라크에서 미군과 연합군이 공격을 당했는데요. 왜 시리아에 있는 민병대 시설을 공습을 했을까요?
네, 미국은 이 공격의 주체가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내 시아파 민병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는 국경이 붙어 있는데요. 이들이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이라크 쪽으로 로켓 공격을 단행하고 또 이라크로 들어와서 미군과 연합군은 물론이고 민간인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시리아에 이런 민병 조직들이 많습니까?
네, 카타이브 헤즈볼라나 카타이브 사이드 알슈아다 같이 대외적으로 제법 알려진 조직도 있고요. 이런 조직에 연계된 군소 조직도 여러 개 있습니다. 최근의 공격에 대해서 카타이브 헤즈볼라 측은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방 전문가들과 이라크 정부는 큰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민병 조직들이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공습에서 미국이 타격 지점으로 삼은 것은 민병대 시설인 거죠?
맞습니다. 존 커비 대변인은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카타이브 알슈아다를 포함해서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국경 지역에 있는 친이란 민병 조직 다수 시설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일부 언론은 친이란 민병대원 1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공습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음 이루어진 군사작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P,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은 전문가를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라크가 아니라 시리아 내 공습으로 국한한 점을 주목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결정이 미국의 영내 개입을 확대하려는 신호로는 보이지 않고 이라크에 있는 미군과 동맹군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란 핵합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수위를 조절한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통화를 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통화했는데요. 이날 통화는 미국 정부가 사우디 출신 언론인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이 두 정상의 통화가 이루어진 거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을 계속해서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통화하고 협력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하지만 중동에서 이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통화가 늦어지면서 이 통화 시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렇죠. 누구와 또 통화할지도 관심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권자는 이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인데요. 카쇼기 씨 피살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로 대내외적인 실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사우디 정상과 통화할 거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상대는 살만 국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이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지도자는 양국의 오랜 우방 관계, 예멘전 종식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 또 이란과 연계된 단체들로부터 사우디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보편적인 인권과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 나라의 관계가 보다 강력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양국의 중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어제도 새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눠졌습니까?
백악관은 두 정상이 그에 대해서 논의했는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우디 국영 SK통신도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살만 국왕이 미국과의 강력한 유대, 예멘 내전 등 역내와 국제사회 안정을 위한 사우디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언론 역시 카쇼기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볼까요? 중국이 베트남과의 국경 근처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이 베트남과의 국경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대공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광시성 닌민현 지역인데요. 이곳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완공된 걸로 전해졌고요. 베트남 국경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하는데요. 남중국해 뉴스라는 비정부 단체가 최근 이 지역을 찍은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위성 사진에 이 기지 모습이 잡힌 거네요.
네, 남중국해 뉴스가 공개한 위성 사진을 보면요. 고성능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적어도 6개의 발사대가 군 비행장과 함께 보입니다. 남중국해 뉴스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기지 공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베트남 정부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이 베트남과의 국경 지역에서 이 대공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는지 확인하겠다고 인터넷 뉴스 매체인 BN 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에 말했습니다.
네.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베트남은 10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고요. 두 나라는 국경 분쟁으로 육지전과 해상전도 치렀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베트남도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네,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 그리고 이렇게 베트남 6개 나라가 저마다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들 국가에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통한 설득과 압박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하게 중국에 맞서서 강하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베트남의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베트남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양국의 교역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고요. 중국어를 공부하는 베트남인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두 나라의 관계는 그때그때 사안별로 원만하게 넘어가는 추세였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베트남 국경 근처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국경지대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최근 중국이 군사력을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또 인도와도 국경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기 위해서 군사력을 대폭 증강했고요. 특히 해군력을 대폭 확충해서 지난해 전함 보유수가 미국의 10배가 넘는다는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의 법원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죠?
네, 벨라루스 현지 언론과 활동가들이 전한 내용인데요. 25일 벨라루스 브레스트 법원이 알렉산드르 카르지우코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카르지우코 씨에게는 반정부 시위 진압에 나선 사복 보안 요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 카르지우코 씨가 그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면 부인했는데요. 벨라루스 검찰은 카르지우코 씨가 지난해 8월 11일 동료인 히나드 슈타시와 함께 보안 요원을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르지오코 씨는 오히려 이 보안 요원이 자신과 동료를 총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카르지오코 씨와 함께 있었던 슈타 씨는 당시 보안 요원이 쏜 총에 맞고 나중에 사망했습니다. 현재 망명 중인 벨라루스의 야권 지도자 스베틀라냐 티아노프스카야 씨는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평화 시위에 참여했던 슈타 씨가 보안 요원이 쏜 총에 맞았고 이걸 본 카르지오코 씨는 도망간 건데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벨라루스 법원이 얼마 전에도 기자 두 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었는데요.
네, 수도 민스크 지방 법원이 지난 18일 카레티나 안드레예바 기자 또 다리아 슐초바 기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보도해서 공공질서를 해치고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네, 벨라루스에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죠?
네, 지난해 8월에 치른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면서 대통령 퇴진 그리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셴코 대통령은 퇴진하지 않고 오히려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25일 유엔에서 벨라루스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군요.
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2월 9일까지 벨라루스에서 정치적인 동기로 기소된 24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벨라루스 인권이 전례 없는 수준의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42개 나라로 구성된 유엔 인권 이사회도 같은 날 회의에서 벨라루스의 인권 유린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네. 자, 유엔의 비판에 벨라루스 정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유엔 주재 벨라루스 대사는 이런 비판이 벨라루스 사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단순한 견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칸 아웃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연방 의사당에 대한 추가 공격 정보를 경찰 당국자가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의회 연설이 그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어서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4.1%로 상향 조정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아, 연방 의사당에 대한 추가 공격 정보를 경찰 당국자가 공개를 했다고요?
네. 지난달 6일 연방의회 습격 사건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앞으로 의사당을 폭파하려는 의도를 표시했다고 요가난다 핀먼 의회 경찰국장 직무대행이 밝혔습니다. 25일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인데요. 이런 추가 공격을 통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살해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의사당 폭파라고요? 언제 이런 일을 벌이려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의회 연설이 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극단주의자들이 의사당 폭파 계획이 이 대통령 연설 일정과 직접적으로 결합돼 있다고 핀런 국장은 말했는데요. 이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보안 취약성을 해소할 때까지 의회 경찰국은 탄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의회 연설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취임 첫 해에는 보통 2월에 상하원 합동회의에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요. 재임 2년차부터는 입법, 행정, 사법부 요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국정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첫 해 의회 연설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의회 경찰국 책임자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거론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네, 의사당 습격 사태 때문에 강화된 의회의 경비태세가 언제쯤 완화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의사당 주변에는 방위군 병력 5천여 명이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면도날이 부착된 철책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방위군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이날 청문회에서 또 어떤 증언들이 나왔을까요?
네, 의사당 습격 사건의 가담자 규모를 경찰 측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사건 당일에 만 명을 훨씬 넘는 인원이 의사당 주변 지역에 모였다고 핀먼 경찰국장 직무대행이 말했는데요. 그중에서 건물 내로 직접 진입한 사람은 800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당국자가 이 사건 가담자 인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의사당 습격 사태 진상조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앞서 상원에서도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경비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스티븐 선드 전 의회 경찰국장이 증언했는데요. 군사행동 수준의 폭력 행위에 관해서 사전 정보 공유가 안 됐던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회는 이와 별도로 9.11 테러 조사위원회와 비슷한 독립기구의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가 커서 출범 작업이 쉽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독립조사기구 출범에 관한 민주공화 이 양당의 의견 차 어떤 차입니까?
네,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그리고 조사위원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할지 갈등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조사의 초점을 의사당 습격 사태만으로 한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반면에 공화당은 지난해 미국 곳곳에서 벌어졌던 인종차별 항의 시위까지 조사의 폭을 넓히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에 들어갈 위원들의 인적 구성도 각 당이 추천하는 몫을 확대하려고 서로 맞서는 중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뉴욕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죠?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납부 명세와 사업체 관련 문서들을 최근 회계 담당 업체를 통해 제출받았다고 뉴욕 검찰 당국이 25일 밝혔습니다. 예, 검찰 측은 이 자료들에 대한 소환장을 아주 오래전에 발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응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소송으로 맞섰는데요. 예, 결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2일 소환장 집행을 허가한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검찰에 제출된 그 세금 자료 어떤 자료입니까?
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방세 정산 기록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거기에 담긴 금액이나 항목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사항을 내놓기를 그동안 계속 거부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뉴욕 검찰이 자료를 입수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요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자료 왜 중요한 겁니까?
예, 얼마를 그 사람이 돈을 벌었고 또 얼마를 비용으로 지출을 했는지 또 이에 따라서 얼마를 세금으로 냈는지가 이 납세 자료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대 대선 출마자들은 인물 검증을 위해서 이 관련 납세 자료를 공개하는 게 관행이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때는 물론이고 재임 중에도 이 자료를 일절 내놓지를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확인된 사항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작년 대선 직전에 뉴욕타임즈의 관련 기사가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과거 15년 가운데 10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대선이 있었던 2016년과 취임 첫 해였던 2017년에는 각각 $750씩 내는 게 전부였다고 이 신문을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검찰에 제출된 자료가 일반에도 공개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아직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뉴욕 주법에 따르면 배배심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 관련 기록은 기밀 자료로 취급이 되는데요. 다만 검찰이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이 납세 내역을 공소장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일반인도 이 자료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뉴욕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납세 자료를 꾸준하게 요구를 해왔던 이유가 뭡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가 허위로 사업 기록을 작성해서 주 법을 어겼는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뉴욕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사업체의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현지 검찰이 탈세 혐의 등을 파악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회사의 회계 업무를 맡은 마자스 USA라는 회사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던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가 주 법을 뉴욕주의 법을 어겼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매수 의혹에 관한 사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는 성인 영화 배우 스토니 데니얼 씨 등이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폭로했었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이 데니얼 씨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건네준 뒤에 이 돈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제받았는지 그런 여부를 검찰이 확인하려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고요?
네. 미 상무부가 25일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로 4.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4%에서 0.1%포인트 높아진 건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발표가 됩니다.
네.
다음 달에 발표되는 확정치에서 한 차례 더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만 말고 전체 지난해 전체 성장률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예, 작년 GDP 성장률은 -3.5%로 속보치와 동일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작년 봄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크게 위축이 됐었죠?
맞습니다. 작년 1월부터 3월까지를 아우르는 1분기에 이 GDP 증가율이 -5%로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에 2분기에는 -31.4%를 기록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분기별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3분기에는 다시 33.4% 성장을 기록하면서 크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급증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종료가 되면서 4분기에는 4.1% 성장이 머물렀던 겁니다.
네, 그래도 뭐 속보치보다는 4분기 성적이 약간 상향 조정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예, 지난 4분기에는 이 주택 건축 그리고 기업 투자가 큰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주택 건축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 됐는데요. 지난해 3분기 63% 성장을 보인 데 이어서 4분기에는 35.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 기업 투자 부분도 지난해 4분기에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주정부와 각 지역정부의 지출도 3주 연속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속보치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소비지출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소비지출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분야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성장이 미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은 2.4% 성장을 기록하면서 속보치 2.5%에서 약간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변화죠. 올해 1분기 경제 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 경제가 크게 후퇴를 했던 만큼 올해는 큰 반등세를 보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지난해 말 연방의회가 9천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가계와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영향이 있고요. 또 코로나 백신 보급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1분기에 5% 이상 경제 성장률을 보일 걸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최고 9%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자, 올해 2021년 전체 경제 성장률은 어떨까요? 이 같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네,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 이 GDP 성장률이 연율로 따져서 6% 정도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면 지난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기록했던 7.2%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국 경제 청신호를 알리는 지표가 또 나왔다면서요?
네.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1만 건 줄어든 수치인데요. 최소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하는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42만여 건으로 전주보다 10만 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만 건 이상 줄어든 게 이게 오래간만이죠?
그렇습니다. 또 실업수당 73만 건은 지난해 11월 말 이후에 최저 수준인데요.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21만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기는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0만 건대를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노동시장은 언제쯤이면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 백신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사라진 일자리 2,200만 개 가운데 여전히 1,000만 개 정도가 회복되지 않았고요. 지난달 실업률도 6.3%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몇 달 동안은 높은 실업률을 유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난 22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심각한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개 과정과 백신 보급 현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슴 아픈 이정표.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 수가 25일 기준 50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22일 코로나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 촛불 행사를 가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는 참으로 암울하고 가슴 아픈 이정표라고 지적했습니다.
As more Americans who have died in one year in this pandemic than in World War I, World War II.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이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망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면서 미국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이 바이러스로 가장 많은 생명을 잃었다고 침통해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모든 연방기관과 군부대는 지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첫 확진 사례 보고와 사망자 발생.
지난 2020년 1월 21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첫 코로나 사례가 보고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서부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우한을 방문하고 1월 15일에 입국한 이 남성은 발열과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사는 60대 여성이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 역시 얼마 전 우한을 방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해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사태를 팬데믹으로 규정하고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2월부터 우한을 방문한 기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처음 코로나 사망자가 보고된 건 지난해 2월 29일입니다. 워싱턴주가 요양원에서 입원 중이던 50대 남성이 전날 코로나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한 건데요. 하지만 이보다 며칠 전 인근 요양원에서 사망한 두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걸로 나중에 드러났고요. 2월 6일 사망한 사람도 4월 부검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걸로 밝혀지면서 최초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속한 피해 확산.
초기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 뉴욕 등을 중심으로 퍼지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마지막으로 3월에는 미국 50개 주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말로 미국 내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는 1,000명을 넘기는데요.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사례가 늘기 시작해서 5월 말에는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 사망자가 약 35만 5천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미국인이었던 셈입니다. 9월 들어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20만 명에 달했고 12월 30만 명, 올 1월 40만 명, 그리고 2월에 50만 명으로 이어지면서 한 달에 10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미국인 사망 원인 1위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의 전체 인구는 약 3억 2,800만 명입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830만 명인데요. 이는 미국 민 12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50만 명이 사망했다는 건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대도시인 애틀랜타 주민이 통째로 다 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보잉 737 여객기 추락사고와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2018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약 190명이, 그리고 2019년에는 약 16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려면 이런 사고가 3천 번 정도 발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미국의 주요 사망 요인은 심장 질환이나 암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 1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피해가 큰 이유.
대부분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의 코로나 피해가 다른 나라보다 가장 큰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꼽습니다. 사태 초기 정부가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공보건과 방역 조처를 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 같은 공중보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면서 일반 국민을 혼란과 위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태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각한 독감 정도로 치부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지시하라는 보건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방침이 전체 의료보건 분야의 준비 부족으로 이어졌고 상당수 미국인의 초기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백신 보급 현황.
현재 미국 정부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은 미국 화이자사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과 미국 모더나사 백신 두 종이고요. 미국 존슨앤존슨사가 개발한 백신은 지금 심사 중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약 8,900만 회분의 백신이 보급됐고요. 이 가운데 6,600만 회분의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1회 이상 맞은 사람이 약 4,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이릅니다. 2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6%인 2천만 명가량입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전체 인구의 7, 80%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과제.
미국의 전체적인 코로나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미 백신 개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접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전염병 알레르기 연구소 소장은 바이러스가 더 진화하지 못하게 막는 최선의 방법은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거라면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2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또 차례가 되면 모두 백신을 맞자고 당부했는데요.
We have to fight this together as one people,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모두가 하나가 돼서 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내각이 최근 출범했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지난 1947년 이탈리아 로마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1977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1991년 이탈리아 재무부 국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재무부 시절 드라기 총리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지출 삭감과 민영화 등의 과감한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 경제는 수렁에서 빠져나왔고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가입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는 재무부에서 나온 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고 2011년 6월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가 됐습니다. 그는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닥친 2012년에 유로존 붕괴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유럽 채권 매입을 꺼리자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든 할 준비가 돼 있다. 나를 믿어달라는 연설로 불신을 가라앉히고 유로존을 소생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슈퍼마리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신임 드라기 총리 앞에는 많은 현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EU에서 제공한 2,700억 달러를 어떻게 쓰느냐가 큰 쟁점입니다. 또 이탈리아 정치 세력 간의 힘 겨루기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드라기 총리 내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안에서 출범한 67번째 내각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5년 영화 Inside Out 통해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머릿속에는 다섯 개의 주요 감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Joy, Sadness, Disgust, Fear and Anger. 기쁨, 슬픔, 넌더리,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바로 우리의 기분을 조종하는 그 감정들인데요. 부모님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춘기 소녀 라일리. 하지만 가족의 이사로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전 동네 친구들이 기립기만 한 그녀의 머릿속 주요 감정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라일리의 이런 심정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은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이 장면 함께 들어보면서 오늘의 표현 Put the foot down 들어보겠습니다.
School was great, all right?
What was that? I thought you said we were gonna act casual.
Riley, is everything okay?
Sir, she just rolled her eyes at us.
All right, make a show of force. I don't want to have to put the foot down.
No, not the foot.
Riley, I do not like this new attitude.
Put the foot down. Put one's foot down. 오늘의 표현입니다. Put one's foot down means to act firmly or to use authority to stop something from happening. 즉, 단호한, 결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 또는 권한을 사용해 어떤 일을 막는 것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발을 쾅 내려놓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상상을 해보면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죠. I'm putting my foot down on this one. 이 문제에 대해 나는 단호한 입장이야. 결연해. I'm putting my foot down. Putting one's foot down. These are Riley's memories. 라일리 머릿속의 주요 감정들은 그녀를 위해 바쁘게 일하며 그녀를 다시 웃게 해주려 노력하지만 그러던 찰나 기쁨과 슬픔은 본부 제어 장치를 이탈하고 이는 라일리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를 다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기쁨과 슬픔은 과연 협력하여 본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I loved you in Fairy Dream Adventure Part 7. Okay, bye. I love you.
오늘의 표현, put the foot down. Put one's foot down. 한 번 더 들어볼게요.
School was great, all right?
What was that? I thought you said we were gonna act casual.
Riley, is everything okay?
Sir, she just rolled her eyes at us.
All right, make a show of force. I don't want to have to put the foot down.
No, not the foot.
Riley, I do not like this new attitude.
Put the foot down.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Put one's foot down. That's a wrap for today's Cinema English,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